저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주신 그 20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는 비유일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씨를 막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요. 돌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물고 날아가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에 뿌려졌던 씨앗은 가시덤불이 너무나 창궐해 있어서 그것에 방해를 받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가요? 네,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비유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개념을 더 어렵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혹은 그 개념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오늘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상투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곤 했던 비유였습니다. 이 가르치는 선생과 그것을 어떤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땅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고 있는 씨앗은 선생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원래 사용되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앞에 그런 본문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의 말씀 바로 뒤에 후문맥이거든요. 17절 말씀을 저희가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로 앞선 16절의 말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말합니다. 결국에 숨은 것이 끝까지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0절 말씀과 17절 말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개념을 저희가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추셨습니다.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추어둔 것은 결국에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감추어 두셨지만 결국에 드러나게 될 것. 사실은 감추어 두신 이유 자체가 드러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감추셨다라는 이런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씨 뿌리는 자가 뿌리고 있는 씨앗에 그 사실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씨를 뿌리십니다. 이 씨앗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은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기운 바 되었을 때는 땅에 완전히 삼키워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심기워지면, 이 씨앗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추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씨앗이 심기우고 결국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심기웠다가 결국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부활이란 것은 땅에 삼키워지는 것 같았지만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쉬운 비유가 이렇게 사실은 모두가 알아들었어야 되는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이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다시 건국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앗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런 종류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씨앗보다는 커다란 바위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커다란 바위로 오셔서 이 땅을 부숴버리시고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커다란 바위와 같은 역할을 해줄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온 겁니다. 땅을 부숴버리는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삼키워집니다. 이 땅에 심기워집니다. 그러나 땅을 부숴버리지 못하지만 내적으로 완전한, 내적으로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켜내서 땅을 정원으로, 땅을 숲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하고 동의하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이는이란 단어가 있죠. 이 접속사는 여러분 헬라어에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말할 때 사용이 되고요. 10절은 이 목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용법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10절을 번역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이는이란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 학자들이 여기 동의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이 비유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조금 더 이 개념이 잡히시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들이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들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아니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이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덤불과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앞뒤를 둘러싸고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앞선 문맥들을 꾸준하게 봐왔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옥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등장합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너무 죄가 많은데 그 죄가 사함받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다 쏟아부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본문 안에 포함이 되었지만 읽지 않았던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여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인이 12명입니다. 당시에 쓰여졌던 책들 중에서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존재들, 그 존재 자체로 그 인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존재로 이름이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이 되었을까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적용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장 피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좋은 땅은 길가와 같지 않고 돌밭과 같지 않고 가시덤불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을 다 치우십시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가시덤불을 다 치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울 수 있습니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다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의 밭은 밭 스스로 자신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이 자신의 밭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원래 생리적으로 옥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살았던 그 생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 한자리 하실 테니까, 이 왕좌에 오르실 테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고 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다, 내가 왼편에 앉겠다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했던, 이 돌밭에 심겨져서 배신하고 다 떠났던 이 씨앗들처럼,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씨앗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다 도망갑니다. 타고난 옥토가 아니었던 겁니다. 생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옥토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해 주셨고, 그들의 삶이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씨앗을 던지셔서 씨앗이 심기었던 겁니다. 사실은 씨앗이 심기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에 친히 심겨지신 것을 말합니다. 바위를 뚫고 싹을 틔웠고, 그 길가에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가시덤불로 둘러싸여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한참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기경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까? 돌아보면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제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주님을 따르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오늘 본문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한 꼭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조건이 되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것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저희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이 했던 거 이거 하나입니다. 비유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듣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 비유, 짧은 비유 안에서만 듣다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이 듣다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기경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마음이 온유와 부드러워진 사람을 뜻하는 발을 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차 수신자를 기억하십니까? 누가 보면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 사람인 거죠. 헬라 사람이죠. 데오빌로란 단어 자체,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데오는 데오스라는 신을 뜻하는 단어, 빌로는 필로스라는 사랑 혹은 친구를 뜻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신의 사랑 혹은 신의 친구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사람이었죠. 근데 이 그리스 사람,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누가복음에 처음에 쓰여졌던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건 이 사람들 쓰는 관용 어구였는데요. 겉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고 내적으로는 고결한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인간상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 말할 때 썼던 표현이 이 좋고 좋은 땅,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땅, 좋고 착한 마음을 가진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겉으로 아름답고 내면이 고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땅을,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분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래 저는 청년일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일부에서는 함께 잠언을 필사하고 한 200명이 좀 넘는 지체들이 신청을 하고 책을 받아들어서 같이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잠언 9장을 필사했으니까요. 오늘이 10일째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고 있거든요. 잠언을 필사하는 지체들에게서 얼마나 귀한 간증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에 담긴 거 하나님의 지혜를 쓰면서 잠언의 지혜가 삶에 막 적용되는 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정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바라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끼리 모아서 나눔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막 이런 막 나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그런 관점으로 이 직장 상사를 보게 되니까 잠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직장을 바라보게 되니까 회사가 다르게 보여. 직장을 상사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삶을 바꿔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으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고 참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